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며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각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7장 11항부터 제18장 1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7장 섭리교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6항부터 11항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에 대한 명상, 섭리를 인지할 때 오는 보입니다. 11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런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운명이라고 하는 관념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는 것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물이나 불이나 칼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좀 보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주관하시므로 그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한 천사들의 보살피심에 맡겨져 있으므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물도 불도 칼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기독교 강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의 어른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또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확신이 솟아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시편 27편 3절 말씀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더욱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시편 71편 14절 저들이 이와 같은 굳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세계가 우연히 도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은 어디서나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행복이 사탄이나 행악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섭리를 기억하거나 명상함으로써 힘을 얻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저들은 곧 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못한다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운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억제를 당하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 통제 아래 다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어떤 음모도 꾸밀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꾸민 후에라도 준비할 수 없고 충분히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쇠사슬에 속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얘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것입니다. 저들의 분노를 야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돌리고 그것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 속하는 일인 것처럼 또한 저들이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방종하게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 정도와 한계를 정하시는 것도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자신의 여행이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에게서 그 여행의 장애물이 왔다고 말했다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나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막대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여행을 허락하시는 주관자라고 말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그가 꾸미는 어떠한 일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다윗은 인생을 끊임없이 변전시키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변전시키는 말하자면 회전시키는 각양의 변화 때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편안처에 자신을 맡깁니다. 다윗은 인생 행로 혹은 때라는 말로 단수로 기술할 수도 있었음에도 시대라는 복수를 사용하여 인간의 상태가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계속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밝히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느신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연합하였을 때 유다 온 지방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하기 위해 밝힌 거센 불붙는 나무처럼 보였지만 예언자는 이를 보고 그것은 겨우 연기나는 정도에 불과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왕이 부와 권력과 강한 군사력 덕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로 자신은 바다의 악으로 비유되고 그의 군대는 고기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동솔자와 그 부하들을 갈고리로 잡아다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이상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독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 최대의 비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를 아는 것,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어하시고 또 주관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2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항부터 14항까지는 반대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반대자들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2항, 하나님의 후회에 대하여.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방해가 안 되었다면 섭리의 교리가 신자들에게 순수한 교훈과 위로를 준다는 데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천박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이것을 만족시키기를 원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현상기의 성격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온전한 교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다루었다고 여겨진다. 헛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면 아무리 설명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몇몇 구절들이 우리의 설명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제 후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으로 언급된 신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즉시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 중 얼마가 폐기되었다고 언급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후 저들이 회개하자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선언을 저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의 감동을 받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으로 인간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공과 또는 하나님 자신이 공평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데 따라 매년 매일 또는 매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하신다고 많은 사람은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곧 하나님께 무지, 오류, 무력을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고의적으로 또는 기꺼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것을 알지 못하신다든가 이를 피할 수 없으시다든가 혹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결정짓고 이를 즉시 후회하신다고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앞으로 발생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에서 무지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후회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경솔하게 무엇인가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무지나 오류나 무력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후회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둘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대조해보면 외관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이때의 마음의 변화는 비유적으로 기술된 것입니다. 곧이어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실적으로 명백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후회를 초월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이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라고 했을 때 이 후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이렇게 이제 썼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무지하시거나 무슨 무력하셔서 후회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그 내용을 이제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그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숭고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상태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어떤 용어들을 쓰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춰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혼란이 전혀 없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하여 분노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할 때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무슨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것으로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에서 취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항상 흥분하고 노한 사람의 용모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흥분하고 화를 발하시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요,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에서 가져온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뜻이지 하나님께 무슨 감정적인 동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라는 말을 행동의 변화 이외의 어떤 다른 뜻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를 행동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행동의 변화로 자신의 불만을 증거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변화는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정, 커렉션이죠. 정정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정정은 후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번복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결의가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변화가 아무리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예견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작정하신 것을 영속적인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십니다. 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하신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고하신 후에 저들이 회개하자 저들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후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암시되었다는 것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단순히 확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학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을 선포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멸망과 죽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무언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옳은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또 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까? 멸망에 대한 예고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여 그 죽음의 다가옴을 멀리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은 실상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장수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와 같은 위협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하며 그들의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의 성질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단순한 암시 속에 한 무언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또한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신뢰에 의해 확정됩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자 주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변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심하게 때리심으로써 자신을 만족하게 하려 하셨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명백하게 표현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의 최초의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써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씩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실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진실한 것으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제 17장이 다 끝났고요.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8장이 제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제1권, 기독교 학류의 제1권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18장,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항,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허락하심, 허용하심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그냥 수수만간하면서 허용하는 그 정도로 그 정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칼빈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18장 1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을 굴복시키시기도 하시며 끌어내기도 하신다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층 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저들의 범죄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들과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모든 죄책을 면할 수 있으시며 나아가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이 그 악인들의 어떤 범죄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 죄책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악인들이 뭘 하는 것을 갖다가 내버려두고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여기서 논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목적에도 저들의 악을 지도해 나아가시고 또 저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이 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짓을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그릇된 점을 밝히려고 부정하게 힘쓰지만 않는다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에 놀란 자들의 겸손함은 아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으로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목으로 인하여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저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악인들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악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그들에게 벌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은 그런 일을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면은 그 악인들의 그런 어떤 죄책을 하나님께도 책임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허용하면 이제 하나님 책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허용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속임수로 그 난점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심으로써 성경에 그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심으로써 그러한 핑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이 없이는 인간으로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인용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에 참된 조성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인간은 하나님 모르게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맹목적 충동에 따라 닥치는 대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특수한, 특별한, 스페셜, 특별한 증거들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으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허락이 공공연하게 참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시며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로 그냥 거저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의지를 가지고 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거룩한 인물을 욥을 미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스바 사람은 잔인하고 사악하게 침입하여 남의 재산을, 욥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빈곤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탄이 무엇을 선동하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잡고 계시며 저들의 수고를 돌려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불신의 왕 아합이 기만당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목적을 위해 마귀는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귀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눈이 어두워지고 미치광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진대 단순히 허용만이라는 공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주장들은 통하지가 않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할 일을 작정도 아니하시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역자들에게 명령도 아니하시고 다만 허락만 하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작정하고 사역자에게 명령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단지 허락만 하는 것으로 심판자가 일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혁책하였으며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 그들의 광적인 욕구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엄숙한 기도에서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대역근을 이라고 설교한 것과 부합합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명확한 지식과 정하신 의지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결정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어타카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이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추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에서 행한 잔인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꾸준과 나팔 소리와 권위와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경자들이 전쟁의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불경자들은 악인이죠. 악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 이러한 데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진노의 막대기요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의로우신 심판장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건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열지파의 배반과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과 또 그와 비슷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적절하게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많은 증거들 가운데서 다만 몇 개의 증거만을 제시한 것이 바로 간결을 도모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몇 개의 예증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단순히 호용이라는 것을 대치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짓거리고 있는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은 망대에 앉아서 수수방관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망대에 앉아서 우발적인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내버려두고 허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정은 인간 의지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칼빈이 지금까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단순히 허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허용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결국 모든 일들은 인간 의지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8장 마지막 항들을 다루면은 제1권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이 진리 앞에 저희 모두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섭리를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의 섭리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